오늘 제가 구원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으로 죄인 구원을 위한 첫 조치, 줄 긋고 상실한 의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첫 조치, 줄 긋고 상실한 의의 회복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의롭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의롭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 때가 되면 그동안 참았던 그 가라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불에 태우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결산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될 때, 그때 일괄 처리하신다. 모든 죄인을 일괄 처리하신다. 불에 던져 넣으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불에 던져 넣는 바로 그곳이 이제 불호수, 불못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곳은 불호수에 영구적으로 던져지기 전에 있는 임시 장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또는 불호수 이곳은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로 결집된 굉장히 두려운 장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은 멸망의 장소고, 형벌과 보응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고, 수치의 장소고, 영조라는 치욕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누가 가는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분리되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끝까지 나를 아우 벌레 보듯 하고 나를 싫어하고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이 떨어져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사랑하시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끈을 놓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그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원래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야 하는 곳인데, 그곳에 누가 함께 가느냐? 마귀의 자녀, 지옥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탕감받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절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대가, 그게 뭐냐?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설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발견되면, 그러면은 정말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 또는, 이렇게 교회 모임에 함께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율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빼먹는 것은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 어기는 것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리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마음대로 주일에도 내할일다 하고 이렇게 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간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영재님이 별큰 일이 없으시면 이 체육대회 함께 하십시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더 세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오고 싶지 않은 것은 이유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삐졌든지, 그렇죠? 관심이 없든지, 예, 그렇죠? 교회 모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러면은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에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부분적인 모임, 예를 들어서 구령 모임이다. 이런 걸 매번 참석할 수는 없어요. 다 상황이 되는 분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있어서는 아니, 목숨 걸고 모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고 실제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협박했는데. 자, 수요일 날안 오시면 이제. 어떻게 돼? 출교하는 건가요? 예,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함께 모이는 모임에 여러분 열심을 내세요. 그것이, 이게, 어쨌든 내가 정말 나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한 척도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 있게 되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예, 죄인이 영원히 파멸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영원한 파멸, 그 영원한 파멸로부터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일단 결정이 돼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마치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태어난 것 자체가 취소가 안 되듯이 불못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 기회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 힌두교에서 얘기하듯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영원히 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수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가 축생 쪽으로, 짐승 쪽으로 갔다가 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곳에 영원히 갇히는 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심술꾸러기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돌이켜서 자기 길들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모든 게다네 거다. 다네 거야. 다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딱한 가지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이딴 것을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을 이렇게 곤욕스럽게 하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정말 뛰어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 모든 인간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물질들, 그러니까 물질로 치면 인간보다 엄청나게 거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거대한 산도 그렇고, 태양과 온 별들과, 그렇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주지를 않으셨어요. 예. 식물에게도 주지 않으셨고 동물에게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오직 지금 영들, 그러니까 천사들, 천사에 속한 그 영들과 그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만드셨고, 그리고 천사에게는 범죄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게 바로 선악과 문제인 거예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만약에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을 감히 일개 피조물,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도 있지만 그분을, 그 엄청난 분을 거역할 수도 있는 정도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선악과 문제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 먹지 마 하는 것은 율법적인 문제예요. 이 율법은 사랑이 있을 때에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거기에 놀라운 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재림의 소망을 갖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의 단계까지 안 간 거면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여러분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온전하게 입증되는가? 사랑할 때 정말로 그게, 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이제 보시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첫사람 아담이 그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담은 엄청난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아담이 이 순간에 잃어버린 것이 최소한 네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뭘 잃어버렸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개혁성경에는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정확한 영어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문제로 인해서 범죄한 아담은 마치 그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 탕자 얘기는 다음에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요 부분만 보면 탕자가 이제 그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가 자기에게 배당된 그 몫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밖에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다 털어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극한의 상황을 지나면서 회개하지요. 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는 뭐라고 내가 얘기할 건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 범죄, 아버지께 대한 범죄, 타락,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히 그렇게 그 관계를 요구할 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주종관계로 이미 그 마음에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아버지 쪽보다 아들이 더 민감하게 느낀 문제였던 거예요. 예, 모든 죄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여전히 그 이 죄인들과의 이 관계에서 그 아들로 대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먼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상실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리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계의 상실이 당연히 권리의 상실로 이어지지요. 예, 아버지의 아들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탕자가 그걸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 상속? 예, 상속도 있을 것이고, 예, 세상에 대한 통치권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그 통제권,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예, 누가 보면 4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를 시험하지요. 예, 돌덩이로 빵이 되게 하라.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부터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예수님께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의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뭔가 여기 봤더니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마귀가 거짓말했을까요? 세상 모든 왕국의 영광,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겨져 있다는 이 이야기가 거짓말한 걸까요? 아닙니다. 넘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넘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요한복음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누가 됐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아담들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통치권,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그 통치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걸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관계를 상실했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이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또 상실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광을 상실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의 구조를 아시죠? 예, 이렇게 가장자리에 텐트가 지붕을 덮지 않은 텐트가 쳐져 있고 그 안쪽에 지붕이 덮이는 텐트가 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텐트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3분의 2와 3분의 1 지점으로. 예, 그래서 안쪽, 가장 안쪽에 가장 은밀한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 지성소의 그 이 지붕, 그 지붕 위로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지성소의 지붕 쪽으로 뭐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영광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게 이동하면 짐 싸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제가 이 구절을 조금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반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같이 지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는 성막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막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듯이 인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세계와 물질세계와 교통하면서 눈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몸이 있어요. 마치 성막의 바깥 텐트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듯이. 그러나 그 안에 뭔가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요. 대충 보이거든요. 인간에게도 그래서 내면에 뭔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영혼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릅니다. 그러나 성막의 그 안쪽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듯이 인간의 안쪽에 있는 것도 혼과 영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될 때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머물듯이 인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그 안에 불어넣으실 때 생명의 숨으로서 하나님이 그 영 안에 들어가시니까 인간이 영화롭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그 위쪽으로 영광의 구름이 있듯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들어가시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아담 안에 계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불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영에 더 계속 머무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하나님과 범죄한 아담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실 때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난 존재 이가봇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최소한 네 개를 상실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상실했다. 두 번째, 아버지 아들로서의 권리를 상실했다. 세 번째, 아들의 그 영광을 상실했다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는 의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의의. 사실은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왔어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이 의롭게 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Justify 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인 것이고 지옥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의롭게 되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의라는 것이 굉장히 희한하게도 옷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옷. 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 이것이 의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 장면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녀가 이게 이제 성도들이죠.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성도들의 그 의의를 뭐로 지금 말씀하시냐?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이다.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치장하기 위해서 입는 그러한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옷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의의를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범죄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지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익숙한 얘기라고 해서 대충 넘기지 마시고 자꾸 자세히 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먹었습니다. 6절에서 먹었을 때 7절에 보니까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자 먹고 나서 바로 제일 첫 번째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직 후에 바로 직후에 아담 부부가 인식한 것, 자각한 것은 뭐냐? 벗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로부터 사라졌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영광은 또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제 그새 예루살렘 도시를 설명하는 중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광이 밝혀준다. 영광이 빛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영광은 빛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볼때 우리가 이건 추정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런 구절을 제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정해 볼때 하나님이 아직 아담에게서 떠나시지 않은 아담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그렇다면 빛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겠나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범죄하기 전의 상태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데 회복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라 그러냐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갑옷이지만 빛의 옷이라 하더라도 그 종류가 갑옷이지만 아담은 그 당시에 어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빛의 옷이겠죠. 그러니까 빛으로 옷을 입고 있다. 영광의 옷,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사도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까? 천사.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 거기 보면은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빛이 나는데 하물며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인간이 빛이 나는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무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의 옷으로 입고 있었는데 이 영광의 이 옷은 의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의의 옷.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just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곧바르고 의로웠어요.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의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 옷 입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 의로 옷 입고 있는 이것이 최소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했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게 했던 것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즉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죠. 이때는 아직 서늘한 때에 아담과 교제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아직 뵙지 않은 상태예요. 시간상으로 좀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낮에 범죄했던 것 같습니다. 범죄한 직후에 뭘한 거냐면은 눈이 열렸고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옷을 입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자, 부끄러운 게 먼저예요. 부끄러운 게. 그런데 서늘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을 찾으시니까 숨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왜 숨었는지.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그 직후에 인간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빛의 옷이 사라졌어요. 영광의 옷이 사라졌을 때, 의의 옷이 사라졌을 때 부끄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의 옷이 없으니까 이게 단순히 영광의 옷만은 아닌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워졌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두려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선. 왜 그러면은 두려워졌을까요? 단순히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인가요? 아니, 의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롭지 않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의의 옷으로, 의로 옷 입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의가 발가벗겨졌단 말이에요. 그 의의는 원래 아담에게서 난 것은 아니에요. 아담은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숨으로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가 없으면, 의의로 옷 입은 게 없으면 인간은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잃어버린 것 중에서 이 의의 옷 문제 이것을 이제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의의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의의 옷을 발가벗김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인간에게, 이렇게 된 인간에게 그 의로 다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을, 지금 최소한 6천 년 동안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의 옷이 없어진 인간에게 그 의를 다시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그첫 번째가 바로 가죽옷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의의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곳이 두려워서 나무들 가운데 숲속에 숨어 있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초지종을 물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 너 그거 먹었냐? 이렇게 하면서 여차 해서 결국은 뱀과 땅과 인간, 여자와 남자와 이 모든 것들에게 이제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죽옷, 이것은 아담 부부에게 입혀주시는 영원한 의의는 아닙니다. 영원한 의의 옷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장차 입게 될 영원한 의의 옷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는 즉시 눈이 열리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고자 자기가 스스로 옷을 해입었습니다. 나뭇잎, 특별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한하게도 유일하게 저주하신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 거 기억나시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입은 이 옷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면 나뭇잎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해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의의 태양이신 분, 의의 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이 해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해입은 이 옷, 이것은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수고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엮어서 그렇게 앞치마를 해입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이 옷은 인간이 고안해내는 종교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내는 모든 종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고안해내는 모든 종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한 번 해입으면 평생을 입는 거예요. 또다시 해입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나에게 갖다 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지금 죄 짓고 징계받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엔 피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하고, 가죽을 벗길 때 당연히 짐승의 피가 나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아마도 입혀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하나님이 직접 해입히시는 이 가죽옷, 이 두 개가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잃어버린, 아담이 잃어버린 이 의의 옷을 회복시켜 주시는 두 번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희생 헌물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각각 헌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시면 4장 3절에서부터 보시면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 떼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교리적인 기초가 없이 그냥 단순히 옛날 이야기식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나요? 잘 모를 때. 가인도 나름대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왜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으시지?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자, 먼저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농부예요. 농부, 농업을 했습니다. 자, 땅은 바로 그 직전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을 가는 자였어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어떤 그 문맥상으로 볼 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어쨌든 그 갈아낸 그 소산물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렸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 가인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가인의 희생물에는 두 가지가 결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안에 피가 없었어요. 두 번째,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셔야 돼요. 가인의 희생물에는 두 개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피가 없고 그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구약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을 신약이 풀어줍니다. 구약에서 자물쇠 같았던 것이 신약에서 열쇠가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자 믿음의 밑줄을 치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자 뛰어난 희생물이라는 데 밑줄을 치시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는 데다 밑줄을 좀 쳐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이랬습니다. 자, 가인의 희생물에는 지금 여기 아벨 언급하는 거잖아요. 아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인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벨에게 지금 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에게는 이게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벨이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면 가인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희생물을 드린 것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풍성한 곡식, 그것도 또 이 왕에게나 바칠 진상품 같은 그런 곡식들을 분명히 가지고 왔을 텐데 호박도 엄청나게 크고 뭐 이런 거 가져왔을 텐데 근데 왜 그게 열등한 희생물이냐는 거예요. 한 구절만 일단 좀 더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벨은 계속해서 의롭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행위가 의로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 희생물이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행위가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희생물이 열등했습니다. 왜 열등했습니까? 그 안에 피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두 가지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목자, 목동, 목축업을 했어요. 아, 목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양들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가지고 온 것은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짐승이라는 것은 뭡니까? 양. 지금 여기 양이라고 말씀했는데 짐승은 뭐예요? 이건 바로 그 전장에서 창세기 3장 바로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되는 이 아담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의롭게 되는 그 의의를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이 의의의 옷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이 이토록 중요한 교리를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여러분이 아담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부모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틈만 나면. 하물며, 완전한 상태의 낙원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아담이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그 비참함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해줬죠. TV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그런 시절에 뭐 했겠어요? 낮엔 일하고, 저녁 되면 모여서 그 얘기 해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범죄했을 때의 이야기들,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들,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벨로 대표되는 이 아들들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그렇죠? 예. 가인과 아벨 둘다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아벨로 대변되는 이 아들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겐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가 사악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직 아벨을 죽이기 전인데 왜 그의 행위가 사악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하셨어요. 가인이 희생헌물을 드리고 나서 실제로 쳐 죽이기 전에,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평소에도 그 형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살인한 거예요. 살인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인의 사악함을 보신 거예요. 그의 행위가 사악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희생물은 자신의 의로, 그러니까 자신이 농사지어서 피와 전혀 상관없지만 자신이 농사지어서 자신의 땀, 자신이 흘린 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같은 거예요. 행위의 종교. 이걸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의 희생물은 대속자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대속자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복음을 지금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의의 옷이 필요한데, 의의 옷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죽음이 필요해요. 죽음이. 왜냐하면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왜?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까? 왜?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이 의의 옷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벨은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대속자의 죽음을 대신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대속자, 그 짐승, 그 양, 양의 첫 새끼, 그것의 죽음, 그 죽음을 대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종교에는 내 대신 죽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존재, 대속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종교에는 그래서 안식도 없는 거예요. 안식.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질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평생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벨의 복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가인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전적으로 내 노력에 의지해서 내가 쌓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아벨의 종교에는 이 대속자, 아벨의 복음에는 대속자 를 의지하고 나가는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다 만들어서 손수 바느질해서 갖다 주시는 가죽옷,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잃어버린 이 의의 옷을 다시 지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세 번째. 첫 번째가 가죽옷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아벨의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것이 이제 모세 율법 하에 짐승 희생 헌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들이 이렇게 노아의 홍수도 한번 겪고 민족들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뉘었을 때 한동안은 그냥 놔두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전달해 주세요. 그때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의 핵심은 5대 제사, 7대 절기, 5대 제사 7대 절기와 성막 제도예요. 그 레위기에 그걸 전체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이제 자유롭게 나아오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가지의 짐승이 나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예요.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짐승의 뼈나 짐승의 고기, 짐승의 가죽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피였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이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 비둘기조차도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비둘기에서 피를 짜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새, 죽은 새 보셨나요? 제가 새를 키우면서 죽은 새를 몇번 경험했습니다. 새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포동포동한 것 같죠? 그게 다 깃털이에요. 그 죽고 나면은요, 정말 이렇게 가늘어요. 뼈 같아요. 이렇게. 거기서 피가 나와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피를 요구하세요. 피를. 피를 짜내라는 거예요. 이 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2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같이 읽으십시다. 레위기 17장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너무 귀한 책이고 너무 재밌는 책이고 그런 겁니다. 10절장 14절도 한번 보시죠. 14절.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시작.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가 곧 그 육체를 가진 어떤 생명체, 그러니까 짐승들이겠죠. 그것의 생명, 육체의 생명,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피가 곧 생명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사람이 다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의의 옷, 아담이 발가벗겨졌던 그 의의 옷, 그것을 다시 입게 되는 그 방법이 뭐냐?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이 모델을 하나님께서 1500년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1500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의를 회복하는 그 완전한 예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려주신 그 피, 그것으로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의 그 의,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인간의 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취하신 조치들을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두 번째, 아벨의 희생헌물, 세 번째, 모세 율법하에서 그 짐승의 피들, 네 번째,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지금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건 피예요. 그렇죠? 피. 피는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이고,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게 죽음인 것이죠. 피가 육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피를 쏟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전체에 지금 피와 죽음이라는 코드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가 있냐? 전가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전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 부분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까 그 짐승의 가죽옷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죽옷을 아담 부부가 입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담 부부는 지금 죄를 진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담 부부는 지금 죄인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 부부에게 입혀줄 옷을 만들기 위해서 죽였던 짐승, 그게 이제 양일 수도 있고 뭐 송아지일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이제 양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짐승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뭐라고 의양 또는 의소 의짐승이라고 해보십시다. 죄인과 의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짐승의 가죽을 죄인에게 입혀주실 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짐승이 가지고 있던 이 의가 아담 부부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바꿔치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 부부에게 있었던 이 죄가 짐승이 대신 징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벨이 양떼 첫 새끼 중에서 그걸 죽여가지고 이 기름을 가지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던 양의 첫 새끼, 그 양의 첫 새끼가 가지고 있던 그 의가 아벨에게로 넘어가는 것이고, 아벨도 아담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죄와 또 아벨이 살면서 지은 그 모든 죄, 그 죄들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양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가 모세 율법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원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그분을 인격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그 의의 옷을 다시 입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가예요, 전가. 이네 가지 이야기 모두에서 피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전가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탕자 이야기를 잠깐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이제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아버지께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그 아버지가 취한 그 행동들이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뭐가 있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또 달려왔습니다. 또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또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락지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죠. 자, 그이 모든 것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서 옷을 입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입히는 것.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옷이 의와 관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옷이 의와 관계가 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의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나는 종이라도 좋다. 스스로가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옷을 입혀줌으로써 그 죄를 사면하는 그 의의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 의의가 덧입혀질 때에 비로소 반지를 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를 잡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키스하고 막 반지도 끼워줬는데 여전히 거지 옷이에요. 그 옷으로 여전히 거지 옷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잔치에 들어가요. 여러분 잔치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는 거 성경에서 아시죠? 예복을 입어요.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예복도 같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 제일 먼저 뭘 하는 거냐? 옷을 입음으로써 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제일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될 때에도 우리가 아들로서의 어떤 통치권을 누리거나 아버지와의 온전한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린 뭐가 돼야 되냐? 의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의롭지 못하다, 죄인으로 발각되면 그럼 두려워서 나무에 숨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본 것이고, 이 의로움은 우리가 지금 쭉 봤듯이 누구로부터 오냐? 나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노력했나요? 아담이 노력했나요? 아벨이 노력했나요? 그 의의를 입기 위해서 아벨이 노력했나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의예요.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의. 그 아벨이 잡아 죽인 그 양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죽인 양과 소와 염소와 이 비둘기,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그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의 희생을 지금 대가로 해서 인간들이 의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덧입혀지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 좀 삶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준비가 돼야 내가 하나님을 좀 믿지. 내가 이 상태로 지금 밖에 나가서 일주일 생활할 때는 내가 정말 개차반으로 사는데 내 입에 욕이 막 붙어 있고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이 뭔가 좀다 정리가 돼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아담 부부가 자기 손으로 올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행위인 것이고, 가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일구어낸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되신 분들은 주님께 감사하시고, 아직 그것이 안 되신 분들은, 그래,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보자. 탕자처럼, 탕자처럼 내 마음에는, 저는 종이라도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옷을 준비하고 계세요. 의의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과감하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지 않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